예, 저희 오늘부터 이제 소유리 문답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요. 소유리 문답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같이 갈 건데 여러분은 집에서 소유리 문답을 읽어오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 첫 번째 1번에 관한 그 오늘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없어요. 그 우리 소유리 문답에만 담고 있는데 그거를 배운 후에 2번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부터 들어갈 때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같이 여러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먼저 이 소유리 문답에 관한 내용 우리 그 배경으로 또 여러 가지 서론으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답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기 전에 이 소유리 문답이 쓰여진 배경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유리 문답은 이제 대우리 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이제 거의 개혁 신앙하는 장로교회의 이 표준 문서가 되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것이 표준 문서가 됐고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지켜왔는가 이제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본 후에 이제 1문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소유리 문답, 대우리 문답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개혁 신앙이 처음에 시작된 조금 더 한참 뒤에요. 그래서 1644년부터 1648년 사이에 5년 동안 만들었고 1648년에 이제 공인을 받게 돼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개혁 신앙이 들어간 거죠. 원래 1500년도 초에 가면은 뭐 그냥 교회 역사니까 그냥 간단히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헨리 8세 때 1500년도 초부터 이제 개혁 신앙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제 반대 움직임하고 이제 교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헨리 8세라는 왕의 인도 아래서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추종자였던 메리 여왕이 왕이 돼요. 이 헨리 8세가 지나가고 그때는 이제 종교 개혁이 좀 시작되는 듯 했는데 영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리 우리가 메리 이 메리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블러디 메리. 아, 예. 그 뭐 블러드 메리라는 그 칵테일도 있죠. 예. 아, 그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블러드 메리, 예, 메리 여왕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신자들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디로 주로 많이 갔나 하면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고 종교개혁의 도시로 그 당시에 이제 알려져 있던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시, 스위스 제네바시로 많이 망명하고 그곳에 가서 거하면서 피난처로 삼아서 많이 이제 종교개혁 속에 개혁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영국에 잠시 종교개혁이 멈추게 돼요. 그런데 이 메리, 블러디 메리가 이제 지나가고 죽고 그 다음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하고부터 종교개혁의 바람이 다시 불게 돼요. 그때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특별히 이제 제네바로 가서 망명해서 칼빈으로부터 아니면 칼빈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이 종교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돌아와서 영국 종교 개혁의 중심에 이제 서게 돼요. 보통 이때부터 우리가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미국에 건너온 것도 이 종교 개혁의 개혁 신앙을 가지고 건져온 것도 우리가 퓨리탄들 청교도인들이라고 부르지만 이때부터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개혁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청교도인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의회군하고 왕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때 그 의회군은 이제 크롬웰이라는 자가 이끄는 의회군하고 왕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의회가 이 교회의 변화를 시도하는 작업을 벌여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거를 주장해요. 이게 교회가 주장한 것이 아니었고요. 의회가 주장해서 이제 그 당시 개혁신학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 영국 과 스코틀랜드. 우리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는 스코틀랜드가 이 장로교 신학의 그 처음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은 컨그리게이셔널 처치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침례교 쪽. 이 어떤 보면 그쪽에서 많이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대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대표들, 또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로 구성된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딱 학식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 예, 그런 분들이 성공의 교회였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여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아직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성공의 교회죠. 원래는 성공의 교회로 모여서 이 회의가 5년 동안 지속되어서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대우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에요.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중심인데 그거를 문답식으로 자세히 만든 게 대우리 문답이고요. 그거를 아이들도 집에서 가르칠 수 있고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게 만든 게 소율이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이돌 수준으로 배우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을. 네,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드린 책에 보면 G.I. 윌리엄슨 목사님, OPC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했지만 그 소율이 문답에 대한 강의를 잘 해놓으셨어요. 물론 번역상에 조금 오류는 있지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읽으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1648년에 영국 의회에서 공인이 돼요. 물론 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의회가 이렇게 공인을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됐었어요.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문서들을 가지고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회의 교리 표준 문서가 돼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저쪽 더치 쪽에서 네덜란드 쪽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개혁신앙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로 있다가 조금 보겠지만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가지고 이제 개혁신앙의 틀을 잡고 교회를 세우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제 교리적 표준 문서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미국의 개혁신앙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이제 특별히 세워지게 되고요. 한국에도 이 장로교 선교사 이 신앙고백을 가지고 들어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래서 한국 장로교 개혁신앙의 교회의 표준 문서로 지금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도 예전에는 정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율이 문답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더 성공지향적으로 가게 되고 수적인 부흥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고백이라는 것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왜? 교리적으로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부흥이라든지 더 수적인 이런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신앙 고백이나 교리나 표준 문서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있죠. 아니 성경이면 되지. 성경이면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다 성경이라 그래요. 이단들도 성경이라 그러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경이라 그래요. 우리 호남 성도님이 계셨다 오셨던 중국도 다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단들이 많대요. 이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교리적인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진리 가운데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이런 신앙 고백이나 우리가 크리드라 그러죠. 어떤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파스스 크리드, 뭐 사도신경, 신경이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도들이 처음 가르칠 때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그냥 사도적 가르침만 있었죠. 그런데 자꾸 교회에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서 막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 사람이 된 거는 아니자, 실제로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짓 가르침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서 올바른 교리 위에 교회를 지켜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회의가 열리고 신경이라는 게 생기고 신앙 고백이라는 게 생기고 교리를 잡아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제 이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교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가 종교개혁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그때지만 그 신앙, 개혁신앙의 유산은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 사도적 가르침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였어요. 가르침의 내용은 다 사도의 가르침을 갖고 있고 초대 교부들,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던 올바른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줄기를 따라오다가 저희가 생각 믿기로는 교회가 타락을 해요. 잠깐 중세교회 때 로마 가톨릭이 타락을 했을 때 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근간적으로 깔려있는 올바른 개혁신앙과 올바른 성경을 믿는 신앙은 계속해서 보존되어 오다가 종교개혁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1500년 전, 1500년, 1600년에 생겼던 그때 생겼던 새로운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천주교는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는 올바른 성격적인 가르침이 잠깐 중세교회 때 타락을 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오시다가 회복시켜주시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돼요.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 고백 없이 이 올바른 이 신앙의 바운더리 없이 교회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를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개혁 신앙하는 장로교회는 다 신앙 고백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 목사들도 뭐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이 훈련을 받고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세워지는 교회나 직분자는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다 사라져가요. 교회도 표방만 하지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직분자들이 아닌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저도 예전에 장로교회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앞에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이 손 들고 서약하는 게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뭐 나의 고백으로 믿고 하면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배우시고 들으셨어요? 아 그냥 선서만 한 거야. 뭐 읽긴 뭐 읽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 복음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말로만 표방하는 것이 되고 전혀 가르침이나 그 위에 서는 올바른 교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진리 복음을 올바로 지키는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뚜렷해져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뚜렷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교회는 좁아져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가르침들을 삼가고 정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로 분별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올바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교리와 표준 문서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좁아지게 되고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신앙 고백이라든지 성경의 가르침의 문턱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낮추어서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이렇게 믿건 저렇게 믿건 다 들어와서 그냥 다 하나 되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됨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결함이 없는 하나됨, Unity and Purity,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순결함이 없는 하나됨은 가짜 하나됨이에요. 그런 하나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교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하나 되자, 몰몬도 좋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좋고 다 하나 되자,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예, 네,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복음을 지키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어요. 배타적이고 너희만 잘났다 그리고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욕을 먹어야 돼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 아유 그래도 나를 따르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내가 좀 이렇게 유도리를 발휘해서 이렇게도 받아주고 저렇게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시고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히 꾸짖으셨고 정죄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정말 좁은 길로 갔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인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먼저 뭣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왔던 자들이 뭐 예수님 따르면 그냥 다 좋아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좁고 좁은 길로 가시니까 결국은 다 떠나요. 제자들까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망했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다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복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를 지키게 하심으로 건강하고 순결한 교회로 자라가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도 이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인정하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주로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거지만, 그래서 장로교회 어떤 표준 문서가 되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인정하는 3대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개혁 신앙에 첫 번째는 벨직 신앙 고백. 이건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 속에서 이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1561년도 그러니까 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좋은 개혁 신앙의 신앙 고백서예요. 벨직 신앙 고백,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사실은 독일하고도 많이 상관이 있어요. 독일 쪽에서 이제 개혁신앙을 하면서 많이 만들었는데, 또 더치 쪽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죠. 네덜란드 쪽에서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너무너무 좋은 신앙 고백이고요. 처음 질문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도르트 문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three forms of unity라 그래요. three forms of unity. 즉, 하나가 되어 있는 세 가지 신앙 고백.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문답, 도르트 문서가 다 한 가지 믿음을 증거하는 이제 세 가지 신앙 고백이라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은 개혁 신앙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 우리 미국 안에는 미국 쪽 장로교회도 있지만 또 미국 쪽 장로교회에서도 지금 타락하여 가고 있는 PCUSA도 있지만 이 더치 쪽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CRC라는 장로교회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URC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CRC도 이제 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거기서 나온 분들이 URC를 만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우리 OPC 그리고 URC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PCA 거기 목사님들이나 교회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서 교인들이 확실히 이 교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처음에 교인이 되실 때 이 새교인 성경 공부를 그토록 길게 해야 되는가? 언제 끝나요? 하시면서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하신 분.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교인 되시기 전에 성경 전반에 걸친 이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리 알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것에 같은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물론 상세하게 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금 다루고 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 고백,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근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도 교회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그 바운더리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자식들 키울 때 잘못된 바운더리 이를 가지고 잘못되면은 요걸 벗어나면 혼도 내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커야죠.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이 분별력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그렇게 혼나지 않고 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힘이 없고요. 뭐가 나쁜 건지 악한 건지 구별할 수도 없고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요새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겨요.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줘서 키워줘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듯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양육하실 때 분명한 성경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주시지 성경만 믿으면 이렇게 믿어도 좋고 저렇게 믿어도 좋고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말씀보다 먼저 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가장 먼저고 그것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믿는 거고 따라서 신앙 고백은 점점 성경에 가까워지도록 가야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지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아주 완전히 바뀐 것은 없지만 점점 성경에 가까워지도록 믿을 수 있고요. 저희가 목사들이 조금만 시간이 있지만 목사들이 이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나의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예외를 둘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나는 이 내용만큼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내가 성경적으로 더 성경에 가까운 믿음이 있다 하면은 예외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저는 뭘 택했냐 하면 거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 시편을 찬송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편만이 아니라 찬송가를 통해서도 우리의 천국 현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예외로 두고 이제 했거든요. 뭐 시편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 새 노래라고 나오잖아요. 새 노래는 시편하고 다른 거거든요. 천국에서 부를 노래.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외를 둘 수는 있지만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닌 것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거짓교리나 이단이 들어갈 때 이겨낼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각 성도님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였어야 되고 이 말씀이 굳건하게 될 때 우리 구원의 확신도 우리 굳건하게 서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또 이 목사가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것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배운 교리와 가르침에 안에 있는 건지를 자꾸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제가 그 말이 길어지지만 뭐 요새 너무나 말씀이 이 인터넷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너무 이 아주 그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뭔가 새롭고 뭔가 이건 굉장한 게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새롭다고 이거는 뭐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 새로운 소리 그거를 신앙 고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너무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좀 듣게 해달라고 해서 CD를 갖다 주셔서 들었는데 신앙의 교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들락날락하는 이건 이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막 벗어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새롭다고 막 글자 가지고 한 글자 푸는데 너무 위험했어요. 그거를 거기 들으시는 그 녹음을 듣다 보니까 막 아멘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교리 안에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 소요림 문답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성경으로 이제 들어와서 성경이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를 이제 들어가고 성경에 대한 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잡아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성품, 뭐 삼위일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런 교리를 이제 딱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잡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잡기 전에 먼저 무슨 교리가 나오냐면 죄에 대한 교리가 나와요.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타락했고 타락한 다음에 우리 이생의 비참함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 딱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죄에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구속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제 교리를 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어떤 구원을 이루셨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 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누구죠?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잡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적용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교회가 하는 은혜의 도구라든지 뭐 성례라든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그 안에서 교제 나누는 기도라든지 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이 하이델베르그 1문단만 보고 우리가 좀 마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있죠? 제가 질문을 읽고요. 대답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시다. 이 문답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 는 무엇인가?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소망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똑같아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는 소일 문답, 일문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둘 다 질문이 저는 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것만 제가 읽고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죄이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로 이제 쫙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1문답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1문답 들어갈 때에 성경 구절도 좀 읽어보시고요. 좀 책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또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굳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더욱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또 하나됨을 지키며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여러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언약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